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안전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안전합니다. 네, 오늘은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겉으로는 이 결혼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 바울은 더 큰 그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한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들과 함께 이 제자반을 하면서 이 성경적 결혼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그러한 결혼관, 이 결혼에 대한 이 매뉴얼을 말하고자 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서 궁극적으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신비를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비밀을 통하여서 이 가정과 교회를 지탱하는 이 사랑의 기초석, 그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확인하고 가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성경의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약속의 근거는요, 단순히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의지적 사랑에 대한 이 언약적 책임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이 하나님의 의지적 사랑이라는 이 큰 주제를 염두에 두고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일까요? 이 에베소서 이 전체 주제를 요약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바울은 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 그 원인,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에베소서의 시작은 이 신자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뉩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 중에서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셨는가? 나의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내가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알았다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내 삶에 대한 적용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순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나는 누구인가가 명확하게 정립되어야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명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순서를 기억하고 오늘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결혼생활 지침이 나옵니다. 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혼은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실체는 따로 있습니다. 결혼은 이 궁극적인 실체를 위한 이 표지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더 크고 깊은 비밀,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실천 명령은 명확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이 예수님이 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남편은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 희생적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라고 합니다. 그 존중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초 안에서 존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중은 어떤 폭력이나 그런 억압들을 정당화하는 것은 또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결혼 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둘이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에서 이 삼위 하나님의 속성이 온전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적 사랑, 그리고 경외와 존중이 이 가정 생활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과 정의가 가정 안에 나타나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드러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가정 안에서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우리를 창세기로 데리고 갑니다. 오늘의 이 단락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5장 3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이 말씀은요,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주신 그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부관계, 곧 이 가정의 시작은요, 떠나는 것, 연합하는 것, 한몸 되는 것이라는 이 세 가지의 원리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떠남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했는데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부모를 떠납니다. 그렇다고 이 떠남이 부모님과 어떤 관계나 연을 끊어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이제 이 관계 우선순위가 부모님에서 배우자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떠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보통 이제 경제적인 이 부분에 대한 이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보통 부모님과 밀착되어 의존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정서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경우들도 생겨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부부 이 사이의 이 독립성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면 단순히 이 몸이 떨어져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 마음의 정서적 독립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원리는요, 연합입니다. 이 합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이 다바크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거는 철판을 용접해서 딱 붙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힘들면 어떤 관계가 힘들면 특히나 결혼 생활에서도 서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서로 쉽게 갈라지는 그런 세상 풍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결혼은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언약적 결합, 언약적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은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주례자가 되어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몸됨입니다. 단순히 이런 육체적인 결합을 넘어서서 삶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기뻐할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다른 이들이 슬퍼할 때 우리는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공유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한몸 되는 것, 이 육체적으로 한몸 되는 것, 그것은 어떻게 삶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제 아들이 이제 7개월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굉장히 많이 귀엽죠. 저도 많이 귀엽습니다. 그래서 자주 또 보고 싶고 한데 새벽에 아이가 잠을 잘 안 잡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보초쓰듯 당번을 정해서 쓸 때도 있고요. 제가 피곤할 땐 아내가 피곤할 땐 제가 서기도 합니다. 제가 좀 어느 날은 좀 많이 설 때, 좀 보초를 많이 설 때, 막 1시, 2시, 2시간 간격으로 아이가 깨면은요, 굉장히 그 다음날 컨디션이 매우 안 좋아집니다. 비틀비틀거리고요. 근데 이게 막 누적되면은요, 그럼 뭔가 이렇게 마음이 계속 우울해집니다. 굉장히 마음이 좀 힘들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몰랐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게 그렇게 누적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아이 돌봄이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생각보다 가볍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아내가 아프면 저도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면, 아내가 고통당하면 제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가정의 원리고요. 이것이 한몸됨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요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모인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교회인 우리는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과 결별했습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원리대로 우리는 세상과 영적 결별을 경험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후반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이제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은요,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은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지배력으로부터 완전히 떠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결별에서 나오는 당연하고도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이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이 관계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우리는 존재는요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우린 영원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연합을 시작하시는 이 한 번 약속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이 원리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한몸됨을 이루었습니다. 이 끊어질 수 없는 이 연합의 결과인 것이죠. 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당신의 신부인 우리, 곧 우리 교회를 가장 깊고 은밀한 방식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2장 5절 말씀인데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 구성원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인 것입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우리는 함께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이 공동체의 기초단위인 가정, 곧 남편과 아내의 이 역할을, 이 연합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와 신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5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연합은요, 궁극적으로 결혼이라는 것은 그림자이고요, 궁극적 실체인 우리 그리스도와 예수와 우리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의 원리를 알게 된다면 이 가정과 공동체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요 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서로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당연히 줄어들고요, 오해와 냉랭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말은 교회에 그대로 대입하면요 교회 공동체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됩니다. 어떤 교회는 세상의 고민, 세상의 번민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서로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대화가 줄어들면 당연히 오해가 생기고요, 냉랭함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어떤 부분은요 자녀 양육 문제로 늘 부딪힙니다. 당신은 너무 엄격하다고, 아니 당신은 너무 관대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할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아이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신 거 아닙니까? 아이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신 것 아닙니까? 라는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갈등이 심화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또 시댁과 처가에 왔다 갔다 하게 되죠. 명절이 되면은요, 또 부부 사이는요, 이 갈등과 그 골이 좀 깊어지는 일들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떤 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큰 양육훈련이 있습니다. 또는 특별 새벽 예배나 어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어떤 영적 원리들, 선교를 가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우리의 삶에 큰 문제와 봉착하거나 교회 내부의 팀에 어떤 분쟁을 경험하면서 마음을 상심하게 될 때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원리를 지켜낸다는 것은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서로 붙들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지향점, 이 우리의 방향성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아가페 사랑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대가와 희생을 치르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가진 것을 나누는 일들, 그 유무상통이라는 일들이 그 당시에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내가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돈이 넉넉하거나 내가 뭐 자녀들의 양육비가 충분한데 무언가를 그렇게 나누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이 양육할 양육비용을 아껴서, 내가 어떤 가정의 식사비용을 제공할 것들을 아껴서 그렇게 자신의 희생과 가치가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희생적 가치라고 말하는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분명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 우리가 존중과 이 경외의 마음으로 서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존중의 출발점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 결혼하는 이 청년들의 주례자로 그렇게 섬기곤 합니다. 저는 아직 젊은 나이입니다. 젊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29에서 35까지의 청년들이 많은 커플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할 때 저는 이렇게 주례사로 있을 때 이렇게 바로 이 앞에서 거의 1m 근접한 거리에서 두 신랑 신부를 마주하고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과 뭉클함이 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형제는 좀 많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많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신부 측이 생각보다 긴장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표정이 뭔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표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막 눈물이 글썽글썽한 모습들로 있으니까 저는 그 신부의 아빠가 아닌데 이게 막 아빠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막 감동이 떠밀려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시편 133편 1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을 우리가 경험할 때 생겨나는 그런 가슴 벅찬 감격과 뭉클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방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 안에 한 몸 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요, 오래 참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으로 보면요, Love is long suffering이라고 나옵니다. 오랜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은 그냥 단순히 아무런 감정 없이 참으심이 아닙니다. 오랜 고통으로 오랫동안 참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는 의지적 사랑, 다른 말로 헤세드의 사랑, 다른 말로 신실하신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시작하신 약속은 어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그 믿음에, 그 언약에, 그 약속에 기초한 남녀간의 연합이 있었습니다. 교회와의 연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사랑의 출발점, 공동체의 출발점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정체성이고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속에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과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가정과 이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지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되셔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신랑 되셔서 얼마나 큰 사랑을 나에게 베푸셨는지를 다른 이들이, 믿지 않는 이들이 알 수 있게 하는 표지판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는, 작은 천국을 세우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주례자 목사님들 사이에서 단골 멘트로 등장하는 주례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결혼한 그 신랑 신부가 아이를 낳았을 때 엄마가, 엄마 천국이 어떤 곳이야? 그때 엄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애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은 천국이란다. 저는 이 말을 할, 이렇게 주례사로 저도 대부분 했었는데요, 이 말만 할 때면 자꾸 저의 가정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자꾸 찔림이 있고, 그러면서 또 감동이 있습니다. 아, 진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작은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신랑 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작은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엄마가 나에게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엄마, 아니죠. 아이가 엄마에게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애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엄마 천국은 어떤 곳이야? 라고 물을 때, 애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은 천국이란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우리 삼일교회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충만한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이 기초석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정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하지만 언약은,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헤세드에 기반한 사랑은요, 그 언약은요, 결코 변개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이 감정이 요동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랑할 의지조차 없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이 가정과 교회를 기능적인 관점으로, 실용적인 관점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함께 지내는 것이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헤어지는 그런 입맛대로의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를 보내주신 그 이유, 우리를 이곳 삼일교회에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때까지, 깨닫게 하실 때까지 겸손히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기반하여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오랜 고통을 겪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공동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기다리고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님은 맺기로 원하십니다. 아가페의 사랑, 희생적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랑이 가정과 교회를 이 작은 천국으로 만드는 그러한 출발점, 그러한 표지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